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17 verses 5-8. Thus saith the Lord, Cursed be the man that trusteth in man, and maketh flesh his arm, and whose heart departeth from the Lord. For he shall be like the heath in the desert, and shall not see when good cometh, but shall inhabit the parched places in the wilderness, in a salt land, and not inhabited. Blessed is the man that trusteth in the Lord, and whose hope the Lord is. For he shall be as a tree planted by the waters, and that spreadeth out her roots by the river, and shall not see when heat cometh. But her leaf shall be green, and shall not be careful in the year of drought, neither shall cease from yielding fruit.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르신들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복을 보장할 정도로 여러분의 정신적 능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아주 호화스러운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16개의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서 비록 물이 들어와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해 1912년 4월에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날 자정에 그 배가 빙하에 부딪혔을 때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배 전체는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약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죽었습니다. 가라앉지 않을 그 배는 빙하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배에는 구명정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정의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소식은 약 2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한 35km 떨어진 곳에 화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물선으로 이 타이타닉호에서 계속해서 SOS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 요청을 화물손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당직으로 섰어야 할 라디오 교환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제가 어르신들에게 그날 밤에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묻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배를 지은 최첨단 기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를 운전하고 있던 정말 운전에 능숙하였던 그 선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를 짓고 구명정을 준비했던 그 기술자들의 기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에 이 화물선에서 당직을 쓰기로 했던 그 라디오 교환원을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크고 힘있어 보이는 이 배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이타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때 당시에 믿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신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입니다.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 둘째, 우리가 받아서 마땅하지 않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저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권력으로 그 권력을 삼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대신에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이 강대국을 믿음으로써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하다라는 말, 그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무려 15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의 목적어,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을 지칭해서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시편에서만 무려 47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잘못된 대상과 연결지어 사용될 경우에는 그 결과는 위험하고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네 가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우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지혜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육체적 능력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부가, 그의 돈이 영원한 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사람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것 때문에 그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그는 단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이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혈육으로 권력을 삼습니다. 여기서 권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가 가진 명예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을 따라서 이렇게만 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지요. 자기가 잘하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혈육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성향은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태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기력은 영원히 계속되지 못합니다. 혈육으로 자신의 권력을 삼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상태는 생생하게 그 사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를 6절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6절 3절에 보시면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수풀입니다. 그렇게 크지 못하는 나무이죠. 그리고 그 수풀 주변에는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주변에는 물이 없습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나무는 높이 자랄 수 없는 나무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수풀은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그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주변에는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작은 떨기나무는 건조하고 간간한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화분을 다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화분이? 죽어요. 예. 뿌리가 죽고 잎이 마르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못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자의 그 그림이 바로 이 죽어가는 수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생동감이 전혀 없는 그림입니다. 아무 생명의 표시 없이 단조로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자의 당할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저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람과 혈육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상태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추운 날씨였는데 그 교회가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장식이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해골하고 마녀의 이미지하고 그 안 좋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장식해 놓고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들로 장식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그 교회 건물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영적으로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이 세상의 것들에 둔 소망을 버리고 신뢰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5절의 말씀만을 보게 된다면 오늘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전혀 기뻐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두 번째 대지는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 않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누가 저주를 받을 자인지에 대하여 분명할 뿐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도 사람인 것입니다.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그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신뢰의 대상이 돈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강한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이 사람의 소망과 신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전혀 좋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의 소망은 분산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쉬지 않는 신뢰의 연습의 결과로서 그의 소망과 의뢰함은 하나님 자신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번성해서 잘 자라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 때 여러분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누나가 임신을 했는데 그 태아가 자궁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태아가 그 자궁에서 벌써 20주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면 살 수 없는 그 태아를 위해서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며 여호와는 여러분의 신뢰, 영원한 신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불멸하시며 완전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한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 모습 속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복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이는 어떤 영양소도 이 나무는 뿌리 밑에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분이 있어도 이 물이 없으면은 그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이파리에 또 그리고 가지 속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물의 원천과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위가 올 때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물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늘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나무는 과일을 맺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푸른 잎들과 튼튼한 뿌리는 과일을 맺게 합니다. 이 풍성한 삶과 생산성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하고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다양한 열매가 맺히고 다양한 색깔이 이 나무에 보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여기에 엄청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엄청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기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늘 푸르고 늘 열매 맺으며 늘 즐거운 나무와 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없는, 걱정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절대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고서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적용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저주와 복을 명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저주 밖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캐나다에 또 그 목회 수련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란에서 온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며 콩이며 또 밀 같은 것을 잘 짓고 있었는데 그 해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이 옥수수 이파리가 말라져 가고 있고 농부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힘을 써도 그 가뭄을 해결해 하면서 그 들판에 있는 마른 옥수수들에게 물을 다 공급하기는 아주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땅의 토양에 물이 너무나 쉽게 빠져버려서 그 물을 담고 있지 못하니까 가뭄 때에는 그 옥수수들은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을 주면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런 옥수수들은 기르기가 더 힘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비가 내릴 때 옥수수들이 다 골고루 물을 얻게 되고 얼마나 농부들이 기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만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저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인간 대신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광야로부터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는 땅으로 옮겨 심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자기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축복 사이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에 신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과의 여러분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의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면서 잘 아실 테지만 미국 돈을 꺼내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In God we trust 그러지만 돈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또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성에 들어가려고 중한